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신 겁니다. 원래 그래요.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백성, His People이라는 주제로 3주간 또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그리고 성육신, 이제 어제 오늘은 Serving, 섬김이죠. 예배와 섬김. 어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 돼 있어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자, 근데 생활하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있네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좋은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그 풋노트에 보시면 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죠. 예, 시민 노릇. 그러면 생활하라 빼고 시민 노릇을 대입해서 한 번만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생활을 또 유학이나 잠깐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면 평생의 꿈이 우선 그린카드라고 그러죠. 그린카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민자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린카드가 영주권입니다. 그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서 노후까지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학비도 다 론이 됩니다. 해서 평생 갚아가면서 공부를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영주권이 없으면 유학생이 봉입니다. 봉. 대학을 온전히 다니려면 1년 견적을 뽑아보니까 1억이에요. 1억. 1년에 생활비, 학비, 등록금까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유학생들이 봉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하러 건너가서 제일 싼 학교가 침례교 신학교라서 이제 침례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장님이 불러요. 보니까 넌 목사던데 여긴 침례교다. 근데 넌 장로교 목사지 않느냐? 넌 침례 안 받았지? 안 받았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너를 고려해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라. 침례를 받으면 등록금을 반을 깎아줄게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내가 재세례파도 아니고 세례 받았으면 됐지. 등록금 깎기 위해서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침례를.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은 아직도 그 위용이 대단하죠. 최근에 그 몇 주 전이죠.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임현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가 돼서 무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동상이 걸리고 혼자 밥 먹고 2년 6개월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무기 징역에 가까운 노동 그 뭐라 그러지? 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이라는 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어느 큰 방에 앉혀놓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문이 하나 더 있고 이제 그 사람 안내를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캐나다에서 날라온 특사 3명이 이쪽에 앉아있고 맞은편에 북한 고위 관리들이 앉아있고 그래서 그 중앙에 선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낭독문을 읽더라는 거예요. 피고 임현수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은덕과 자비로 석방하노라. 이게 석방 15분 전에 알았대요. 15분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차례 북한 당국과 캐나다 정부가 은밀하게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전용기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용기 두 대를 가지고 특사 세 명이 날아온 거예요. 뭐 믿겨지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전용기를 두 대씩 갖고 왔냐 그랬더니 혹 이분을 모시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멀쩡한 비행기 한 대를 더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대를. 근데 희한한 일이 그분을 모시고 가다가 진짜 고장이 났대요. 비행기가. 그래서 오키나와 괌 거쳐서 비행기 교체해가지고 캐나다까지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죠. 그분이 이제 다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캐나다로 건너가서 목회를 평생 하면서 거기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 그 시민권의 위력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무슨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못지않습니다. 일단 두드러진 큰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세제 혜택이 굉장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황제 앞에 직접 상소하고 직고할 수 있어요. 그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줄이야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그러면 이 시민 노릇하라라는 이 헬라 말을 유심히 검토를 해보면 이 말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채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를 왜 채택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죠.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순서적이나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제일 큰 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여길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터키 쪽에 비도니아, 그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밤에 배를 타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그 하나님의 소명에 설득이 돼서 바울의 행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긴 회당이 없던 걸로 봐서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말도 됩니다. 자,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그는 던져져서 잡히죠. 그리고 무진 매를 맞습니다. 나중에서야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다 하니까 매질했던 간수들이 벌벌 떨죠. 어서 나가십시오. 석방을 하니까 바울이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시고 나가라. 나를 모시고 나가라. 이게 시민권자의 위력이에요.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신분을 안 밝히니까 그는 매질을 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갇히는데 왜 이 개념을 바울이 도입했는가 하면 이 빌립보 도시가 갖는 역사적 맥락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죠. BC 360년경.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던 야만족이 있었는데 그 야만족 이름이 브라게입니다. 브라게. 굉장히 무서운 야만족이에요. 이 야만족을 싹 몰아내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야만의 도시를 멋진 신도시로 건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축적된 문화와 가치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계속 그 험한 정서와 가치관이 이 지역을 빼곡히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BC 168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아주 유명한 황제인데 이 사람은 행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브라게라는 야만족이 빼곡하던 이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주둔시키고 누구를 이주시키냐면 퇴역 장교와 군인들을 전부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들의 대다수도 마게도냐인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다 로마 제국 아래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퇴역 장교들과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옵션을 하나 걸죠. 너희들이 이 야만의 도시에 로마 제국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관을 잘 정착시키면 심사를 해서 그 심사하는 기관이 원로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콜론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정식 로마 제국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그걸 어느 지역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걸 사실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경제적인 실익이 따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주어지죠. 또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유치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종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엄청난 경제 이익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도 황제에게 직구할 수 있는 권리가 특권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정서와 분위기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드디어 로마 제국 아래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걸었던 옵션 중에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로마의 가치와 문화가 이곳에 잘 정착이 되면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부여될까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이 전 주민에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이 로마의 정신과 문화와 질서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쓴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리틀 로마 또는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로마다 할 정도로 충성심이 강했던 도시죠. 그건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시대의 맥락과 배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3장을 열어주세요. 한 두 장 넘기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잘 보세요. 이 빌립보 사람들의 인식을 그대로 채용을 하자면 그들은 지금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은 전부 어디 의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하고 순종하고 사라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도로 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 몇 개가 있는데 그 고신대 그 역사학 교수의 이제 글을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진단을 했어요. 로마가 전체 복음화되는데 1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처럼 무슨 미디어 시스템이 있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110년 만에 전 로마 제국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여기에 몇 가지 요인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첫째가 로마는 그 여행 자유화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무데고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는 항상 1년의 절반은 제국 팽창주의를 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항상 전쟁 전에 뭘 닦았죠?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닦여진 길로 제일 먼저 군대가 들어가고 물자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한 사회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면 그 군대가 들어간 그 길 끝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로마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빌립보서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군대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닦여진 그 길 끝에는 무슨 제국이 이루어져요? 로마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복음 전파에 이 닦여진 도로로 누가 원 없이 복음의 횃불 하나만을 들고 달렸습니까? 바울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 잘 닦여진 길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은 온 유럽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인을 언어 통일입니다. 참 희한한 게 역사는 역설이 많아요. 로마는 그리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언어와 그 문화는 로마를 잡아먹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는 오히려 로마를 먹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모르고서는 로마를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그리스어로 통일을 한때 해버리죠. 그것도 아주 그 쉬운 코이네 헬라어로 시대가 잠시나마 통일이 됩니다. 그때 신약의 성경들이 쓰여져요. 그리고 그 언어는 싹 사라지죠. 언어가 계속 존재해 있었다면 아마 언어라는 건 늘 발전을 하니까 성경의 개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잠시 공용어로서 쓰이다가 사라졌기 까닭에 성경에 쓰여진 개념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언어를 듭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네 번째 사실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당시 복음을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자가 귀족입니다. 남자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도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로마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30% 노예 중에 50%에서 60%가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아,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마음을 열고 들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 주인들의 변화된 삶과 따뜻한 성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귀족들이 물건자 취급받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요인을 역사가는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시민 노릇이 이거예요. 우리는 섬긴다 할 때는 눈에 드러나는 것만 섬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섬김은 인간에 대한 존중함입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한 또 약점을 가진 자에 대한 존중한 태도예요. 이것이 가장 섬김의 1번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자체가 소중하죠. 그런데 말로 다 깨고 말로 다 썩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전부 그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인관계를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네시모 같은 종들이 그 주인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그 주인은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 종을 회복할 것을. 종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를 그대로 드러내죠. 진짜 신앙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 평가와 기준으로 잣대로는 하찮게 여겨지거나 보여질 수 있는 대상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에 매이지 말고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말고 세계의 시민으로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분들이든지 또 동남아에서 태어난 분들이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 땅에 코리안 드림을 품고 찾아온 이방 나그네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의 한 부분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들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말인 줄 알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민 노릇은, 섬김은 첫 번째 덕목이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교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진전이 되고 또 순종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제 3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주 동안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반추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 진정 섬기는 것일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두신 공동체 한 일원을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모든 언어를 지켜주시고 셋째 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품으로 매일매일 한 인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심성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유산 주님.